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로브암을 낳고 로브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앗소르를 낳고 앗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리아살을 낳고 엘리아살은 마탄을 낳고 마탄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랜 약속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도님들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변화하는 바깥 세상과 나의 내면 세계에 발맞춰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정체성에 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자신의 뿌리나 조상들을 찾아 나서곤 합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마태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나사렛 예수를 믿는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서 쓰였습니다. 그들은 급변하는 세상에서 구세주를 기다리며 정체성과 구별됨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불안과 격동의 시기에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은 다른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문제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마태는 복음서를 쓸 때,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복음서를 계보로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오랜 정체성을 가졌음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핍박을 받으며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규범해 주는 것이 더 이상 성전이나 회당이나 예식적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은 오직 예수님의 인격에서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태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냄으로써 그들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예수님의 계보를 추적해 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다윗의 왕위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접붙임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계보는 우리의 계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유산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적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첫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에 복을 가져오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십니다. 우리가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맨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는 것입니다. 마태가 그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의 헬라어 원문 첫 구절을 직역하면 예수님의 기원에 관한 책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4절을 모방한 표현입니다. 즉, 기원을 기록한 책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의 시작 구절과도 상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그런 믿음의 영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의 직계 자손으로 태어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 연결된 고리는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혈통의 계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대한 조상을 호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문의 일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그들과 아주 조금은 닮은 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얼굴의 형태라든가 억양이 비슷했을 수도 있습니다. 계보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받은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실 것이며 완벽하고 완전하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계보를 사장에 기록한 반면에 마태는 예수님의 계보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계보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찬찬히 들여다보면 중요한 구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가 계보 끝에 그 구조를 보여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14대씩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그중 첫 번째 그룹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그룹은 영원한 왕위에 관한 약속을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마태는 이 계보를 통해서 즉 그분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특별한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 또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씀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조상들의 피와 살과 소망이 담긴 정체성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믿음의 선조를 가지심과 같이 또한 믿음의 후손도 가지실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믿음의 후손이란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의 시민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물론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다섯 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중 세 명, 다말, 라합, 룻이 첫 번째 그룹에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에 포함된 룻은 이방인이요. 다말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어떤 사건들의 피해자들이며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이중 라합은 기생이란 이유로 멸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서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써 그들의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라합을 포함시켰는데 정말 명단에서 유일한 여성입니다. 마리아를 제외한 네 명의 여인은 유대인의 남자와 결혼한 비유대인이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말은 가나안 사람이었고 라합은 가나안 여리고성의 거주민이었습니다. 룻은 모압 사람이었고 우리 아이 아내 밧세바는 헷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을 증명해 줍니다. 이 계보는 장차 예수님에게 여성이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듯이 과거에도 여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주님을 따르는 여성에게 정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는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중에서 첫 번째 히브리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두 번째 14대는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그룹은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나누었던 다윗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인물 가운데 다윗만큼 높은 자리에 올랐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유다왕의 역대 지략에 따르면 다윗은 다른 모든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유다의 후대 많은 왕에게 본보기로 다윗이 소개될 때 그는 조상 다윗이라는 칭호로 언급되었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성경에서도 정말 자주 인용되는 약속입니다. 열왕기상 2장 4절에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은 이 약속의 성취를 특별히 신경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포함해 마태복음의 계보에 오른 어느 후손도 신실하게 행하라는 요구를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으나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하여서 그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솔로몬은 어떠합니까?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으나 통치 말년에 이방인 아내를 위해 산당을 지었습니다. 로보암은 어떠합니까? 잔혹하게 다스리며 여호와의 율법을 저버렸습니다. 아비야는 자기 아버지의 죄를 따랐습니다. 아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왕과 어리석은 동맹을 맺었습니다. 요람은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우시야는 교만하게도 주님의 제단에 직접 분향을 했습니다. 요담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스는 우상을 숭배하며 자녀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히스기야는 거들먹거리며 바벨론 왕에게 유다 왕국의 재산을 보여주었습니다. 므낫세는 우상 제단을 다시 쌓고 아이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몬은 아로새긴 우상을 섬겼습니다. 요시야는 어리석게도 애굽 왕에 맞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여고냐는 주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기도 전에 포로로 끌려가 10년 넘게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 중 누구도 다윗의 왕위에 앉지 못하리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다윗의 후손 14명 중에 솔로몬, 아사, 여호사밧,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등 7명은 어떤 의미에서 또는 얼마간 참 선하고 신실한 왕이었던 것으로는 기억이 됩니다. 다윗을 비롯해 모든 왕들은 영원한 왕위에 관한 약속의 전제 조건을 어겼습니다. 그중 일부는 터무니없는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보좌에 앉으실 왕이십니다. 이사야 16장 5절 말씀에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신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영원한 왕위가 인자함으로 설 것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인자함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해석하기 정말 어려운 단어로 유명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주요 8개 역본에서 헷세드는 무려 160가지 이상의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주요 속성 가운데 하나로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많은 왕이 약속을 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영원한 왕위에 관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그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는 이것이 다윗의 직계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의 길로 행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리라는 약속임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다윗의 영원한 왕위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 약속을 노래로 들려줍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당시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 곧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흔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에 따라 온 열방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약속과 모든 꿈과 모든 소망을 이루실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조상들의 삶을 통해 이어져 왔고 장차 믿음으로 후손이 될 모든 이의 정체성의 근원이 되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포로 생활을 끝내시는 메시아이십니다. 마태는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을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은 인물이 아닌 바벨론 포로라는 특별한 사건을 소개하기로 시작합니다. 이런 시도는 주의를 끌며 그 이유를 아주 궁금하게 합니다. 성경에서 예상하지 못한 본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예외적인 사건은 특히 중요한 부분으로 집중해서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거기에 해당합니다. 유다 백성은 세 번에 걸쳐 바벨론으로 추방당했습니다. BC 586년,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로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포로로 사로잡아 가는 것이 피정복민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민족이 자기 나라에서 타지로 쫓겨나 이방민족과 결혼해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마련이지만 유대인들은 그들과 섞이지 않기로 결단함으로써 한민족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BC 539년 바벨론은 고레스가 이끄는 메대 바사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고레스는 유대인들에게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했는데, 심지어 하나님께 감동되어 바벨론이 파괴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돕기까지 했습니다. 재앙이 기적적인 섭리가 되었습니다. 재앙 같은 그런 일들이 정말 기적적인 섭리로 변화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흩어지고 패배한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고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기에 약속의 땅을 떠나야만 했지만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도 그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아마 그들처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첫 독자, 즉 처음 이 글을 읽는, 마태복음을 읽는 이첫 독자, 즉, 당시 유대인들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곳이 아닌 이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것을 고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을 따릅니다. 스바냐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은 강력합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고집스러운 불신과 죄로 인해 추방된 우리를 구원해 본향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들을 그 자손이신 예수님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뜻하셨던 대로 말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열방에 복을 주시겠다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예수님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또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보좌로 사람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바로 다윗의 자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랍비들은 그들 이야기가 곧내 이야기임을 깨닫기 전까지는 누군가와 진정한 동행을 할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삶의 정황을 이해해야만 말씀에 담긴 진리가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분리되었으며 배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의 분리가 되거나 배제당하거나 심지어 포로로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미 겪고 있는 일입니다. 약 2000년 전 마태복음의 첫 독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두려움에 떨던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사회적인 압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우상 숭배의 세력 앞에서 맞섰습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모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리라는 약속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길 때, 그들은 자기의 정체성에 관한 새로운 답을 찾고 믿었습니다. 사실 그 답은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의 시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보좌에 앉아 온 열방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바늘 바로 오늘날에도 말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간을 은혜로 수요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족하지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랜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혼란과 고통 속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진정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앞을 모르는 혼란한 상황 가운데 건져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기다리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통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